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북도 청진에서 자유를 찾아 한국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떡집을 하는 탈북자가 있습니다. 고향 청진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대로 보고 배운 떡 만드는 솜씨로 어엿한 떡집 사장님이든 김지연 씨입니다.
네, 이북식 떡하고 떡 케이크를 하고 있는 네, 청진 복떡 공방 네, 사장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 두만강을 건넜고 10년 가까이 중국에 살다가 7년 전에 한국에 도착했던 올해 나이 45살의 김지현 씨.
국정원 거쳐서 하나원 거쳐서 거의 넉 달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경상북도 구미에 집을 배정받았어요. 근데 구미랑 공단이잖아요.
하나원 정착교육을 마치고 추첨으로 뽑았던 사흘집을 찾아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경상북도 구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도 좋고 공기도 좋고 네, 되게 구미란 도시가 또 되게 깨끗해요. 되게 깨끗한 도시고 사람들도 좋고 네,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살다 보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만 있는 탈북자들을 위한 혜택이 아쉬웠습니다. 마침 서울에 살고 있던 친구들의 권유로 서울 상암동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전철 타고 한 시간씩 가야 되고 여기 있다는 게 뭐 구로 쪽에 공단이 있고 그다음에 없더라고요. 뭐 숙게 찾는 게 그 식당 일이더라고요. 제가 또 이게 올라 식당을 했으니까.
식당 일 말고는 제대로 된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던 김지현 씨. 뭔가 가게를 꾸릴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지막에 일을 그만둔 거는 김밥집에서 제가 주방장을 했어요. 김밥도 싸고 했는데 저도 원래 꿈이 식당을 자그마한 식당을 하나 찾으려고 했는데 뭐 여기서 뭐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뭐 돈도 뭐 손에 쥔 것이 얼마 없지 뭐.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서울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청진 복덕 공방 주인 김지연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되게 사람들이 대기업 다니다가 퇴직하고 뭐 밑에서 자꾸 뭐 후배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더 좋은 후배들이 올라오니까 퇴직해가지고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선뜻 띄워주는 게 프랜차이즈 할 줄 모르니까 이런 게 그걸 했다가는 다 망하더라고요. 망하기 일쑤죠. 프랜차이즈라는 게 정말 다 본사로 돈 불러주는 일이지. 그게 진짜 돈 벌지 못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 한국에 장업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늘구멍 같은 취업에 목매지 말고 잘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가게나 사업을 꾸려보는 장업 열풍. 뭔가 먹을 것을 만드는 장사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살펴보니 대기업에서 이름을 빌려주고 재료를 납품받는 음식점을 해서는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국에서 그래도 살아남는 게 자기가 그러니까 식당 사장이 기술이 있어서 그 사장이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식당은 안 망하더라고요.
볼 수 있는 눈도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운도 따라줘야 되고 근데 사장이 자기가 사장이가 음식 할 줄 알고 사장이 노하우가 있으면 안 망하더라고요. 그 음식이 그대로 계속 가니까 고객 뭐 단골 손님도 계속 늘고
가게 주인이 기술이 있어야 하고 운도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가지고 있는 재주라고는 고향집에서 조물조물 만들어 먹던 떡 만드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한국식으로 떡 만드는 방법이 어떤지 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떡은 어떤지 공부해보면 뭔가 승산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기는 대한민국은 자기 노하우가 있고 자기 기술만 있으면 그래도 소자본에서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우연히 이거 떡 케이크를 알게 됐어요. 그래 물어보니까 하러 가서 배우고 뭐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우정부 가서 배웠어요. 주말마다
밀가루와 버터로 만드는 서양식 케이크가 아니라 쌀로 만드는 떡을 예쁘게 장식해서 생일떡으로 축하떡으로 내놓을 수 있는 떡 케이크를 배웠습니다.
가서 배아가 좋아서는 또 연습하고 버리고 1년 넘게 해서 이거 연습했죠. 케이크, 떡 케이크를. 예, 그다음에 시간 좀 있으면 짬짬이 가서 만들고 일하니까 또 뭐 집에서 놀면 만들 새도 없고 만들어서는 버리고 누가 먹을 사람도 없으니까 뭐 먹는 것도 한도가 있고 많이 버렸죠. 예, 주말마다 가서 배우고 또 와서 연습하고.
집에서 자그만하게 떡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연 씨가 만드는 떡 실력이 정말 상품의 가치가 있을지 확인해 보고 싶었고 만들고 버리고 만들고 또 버리고 하면서 떡집을 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쭉 배워서 이제 한번 해봐도 되겠다.
네, 그 작년 4월에 저희 집에서 조금씩 해봤어요. 근데 인기가 많아서 이게 또 식품이 되다니까 집에서 하면 그 걸리 안 되니까 그래서 가게를 자그마한 가게를 하나 내보자 떡도 하며
사람들의 반응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맛이 있다고 할지 안 좋다고 할지 떡집을 열까 말까 하는 생각에 제일 중요한 판단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뭐 남이한테 그저 먹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줘야 되기 때문에 예. 해서 보내고도 저 사람 저게 마음이 들까 지금도 그래요. 해서 보내고도 저 사람 저거 떡을 먹고 마음에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번 보내고는 예.
떡을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지연 씨를 힘나게 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고향에서 만들어 먹던 대로 거기다가 조금 더 정성을 들여보았는데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 했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기 시작했죠. 그렇지 않으면 안 했죠.
기억나세요? 뭐라고 하시던가? 딱 보내고 나니 전화가 받아.
예, 너무 맛있다고. 이런 재간도 누가 어떻게 이 떡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고. 근데 저 제 떡을 먹어본 사람들이 신기하다 하거든요. 이게 잘 굳지 않거든요. 제 떡이 실온에 놔도 딱 봉인에 넣으면 한 24시간 정도는 굳지 않아요. 여가지도 문자가 왔는데 아, 참 신기하다고 떡이. 예.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 쌀도 최고 좋은 걸 써요. 이것도 되게 비싼 거 쓰거든요. 싼 쌀은 안 쓰고 이거 팥도 다 국산으로.
떡집을 하려면 이것저것 주문도 받아야 할 텐데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 집은 어느새 떡방앗간처럼 변해갔습니다. 쌀도 씻어야 하고 물도 끓여야 하고 팥도 계속 삶아내느라 가스불이 쉴 새 없이 타올랐습니다.
아 집에서 우리가 뭐 아저씨하고 내가 있을까 제가 식당이라면 집에서 밥을 안 먹어요. 아저씨가 해 드시는데 한 달에 한 7,000원 정도 밖에 두 달에 한 번씩 가스비를 내니까 한 15,000 정도 극상만에 한 18,000 정도 나왔어요. 근데 한 달에 5만 원이 나온 거예요. 아이, 가스 검침범이 두 번이나 다시 온 거예요. 물어보니까 다시 확인 좀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 집에서 좀 뭐 했다고 가스비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게 맞다고 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예. 네.
가게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떡이라도 돈을 주고 받는 상품이 되면 사업자로서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떡을 만들어 팔아야 하는 기준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떡 많이 팔아서 돈을 벌기 전에는 그 장사를 시작하기 위한 초기 자본금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 떡집을 하려면 또 집이 갇혀 와야 되고 제가 수시로 야간을 해야 되잖아요. 집이 멀면 그것도 아니고 예. 여기 상암동 상권이 좀 비싸요. 여기가 다. 예.
여기가 지금 평수가 15평, 20평?
8평.
8평?
예.
8평에 임대료는 얼마나 해요?
75만 원 부가세 별도. 월세지 월세? 예. 부가세까지 82만 5천 원을 내야 돼 한 달에.
8평. 26제곱미터 작은 점포의 가게세가 한 달에 700달러나 됐습니다. 중국 돈으로 4,600위안이면 정말 손이 떨려 만지지도 못할 돈인데 한국에서는 다 그리하니 떡집을 하려면 그 이상의 수입을 만들 생각을 하고 시작해야 했습니다. 때마침 운 좋게도 탈북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대출 상품이 있었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딱 지현 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떡 사업에 네. 초기 자본금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400 정도? 근데 제가 1,400에다 한 1,000만 원을 대출받았죠.
미소금으로?
예, 예.
그 이자가 쌌었어요?
그게 서민자금대출전화시 이자가 훨씬 싸요. 연 2%? 연 2%. 그니까 제가 지금 원금에 이자까지 합해서 한 달에 29만 얼마를 내거든요. 7천 원이나 내는데 싸요. 근데 그걸 대출을 받기가 어렵죠. 그리고 7급부터 10등급까지 그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데 제가 받은 다음에 저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없어지고 뭐 사업 운영 자금을 지금 대출해 주더라고요.
역시나 지현 씨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창업 교육에서도 늘 강조됐던 부분인데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창업 시장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 실패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만의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어야 한다는 그 창업의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어떤 선생들은 제가 하는 한 선생이 영 인기가 있었는데 그 선생은 빵 장사를 하지 막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자기네 옆집이 사장이 빵 장사를 하는데 매일 저녁 집 앞에다 자기네 집 앞에다 빵을 갖다 놓는데요. 못 판 걸. 그날에 못 판 거는 다음날에 못 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마 강의를 볼까 아이템도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상권 분석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경쟁자가 있잖아요. 치킨 같은 데는 경쟁자가 얼마나 많아요. 한 집권 나 이 단자리에도 치킨집이 몇 개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예.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떡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고향떡 먹고 싶다고 주문을 해왔고 그 친구의 소개로 또 다른 사람들의 소개로 연락이 닿아 쉬지 않고 떡을 만들어 배달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바다 건너 멀리 제주도까지 떡을 상자에 실어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제일 멀리 보내고 어디까지
제주도는 한번 택배를 붙였어요. 우리 제주도는 안 하거든요. 택배를 가면 이 떡을 실 수도 있고 케이크 같은 건 못 먹어요. 근데 이번에 설에 어떤 분이 하도 그래서 아이스박스에다 그 심떡을 보냈는데 오늘 10시 전에 우체국에다 붙이니까 다음날이 3시에 제주도에 도착했더라고요. 예, 그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요. 언니 그대로 왔다고 대박이라며. 예, 그 제주도까지 보내고 지금은 제주도 사람들이 공항에 갈 때, 제주도 공항 집 갈 때, 제한테다 주문을 해요. 몇 시까지 좀 갖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보내면 그 사람들 거기서, 기포공항까지 갖다 좀 거기서 가지고 가요.
서울 한강 북서쪽 상암동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작은 떡집. 싸지 않은 가게세를 내면서 1년 가까이 너끈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매일같이 떡을 만들고 있는지 그 비결을 살짝 물어봤습니다.
원래 카카오 스토리는 다 하잖아요. 저기가 뭐 일상에 대해서 뭐 올리고
그냥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예, 예.
사진 같은 거 올리는 예, 거지. 예, 예. 이걸 사업적으로 쓸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 SMS 이력이라는 게 진짜 제가 그 페이스북도 하는데 근데 이 스토리만 올리는데, 예, 스토리가 제일 사람들이 각 연령층별로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서울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청진복떡공방 사장님 김지현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